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준이라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시간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실행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학의 저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과 상관없이 존재한 일이 없다. 이 작정이 모든 것을 가져온다. 왜 어떤 사물이 있고 왜 그것이 여태 있어온 대로 있는가에 대한 종국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신다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실행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로 과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정한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주장 일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경우 육체의 가시기를 제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는 그 상황을 잘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 한켠에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결과적으로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면 기도는 과연 효능이 있는가? 기도는 과연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기도는 단지 심리적인 목발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했다는 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단지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는 본문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라면 작정하신 바를 빠짐없이 이루신다면 과연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 순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기도나 전도를 할 우리 편에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 기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어떤 일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한다기보다 사실은 그냥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보는 차원으로 그냥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순진하고 열정적인 신자가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보다 도리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도 현대 복음주의 신자들보다 덜 기도하고 덜 전도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수년 전에 제프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에 오셨고 저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이 방학이 되면 뉴욕이나 다운타운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이 모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교리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뭐 교리 공부 시간이나 특강 때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성경은 비가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인공광으로 비를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 그러나 홍수가 날 정도로 비를 오게 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관계된 일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범죄 사건이나 한 가정에 일어난 어려운 일이나 한 국가가 당하는 재난에도 함께 하십니다. 가인의 범죄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나오미 가정의 그 불운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유다가 망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지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믿고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에게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일낮에 에스겔서를 읽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 놓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선고되면 아 이제 끝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러면 책임 있는 존재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역사를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이 사실과 똑같이 인간의 책임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면 어느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축소시켜요. 주권을 강조하면 책임이 약화되고요.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하나를 강조하느라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이 잘못을 인간 이성 안에서 범하기 때문에 삶도 늘 부족하다고 말이죠. 사람은 이해하는 대로 살거든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자신이 터득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깨어지지 않는 마치 얼음판과도 같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쪼개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삶이 안 변하는가?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깰 만한 충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 오전을 읽습니까? 그런 일을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거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후한이 두려워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형들을 용서해주라고 말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기근이 나게 하실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야곱의 가솔들이 애굽으로 올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의 죄악이 약화되느냐 하면 약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어림을 겪어야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나중에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식 구하러 온 형들을 힘들게 하죠. 그죠? 유다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성화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 반면 역대상 21장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를 조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업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요업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마귀가 준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약화되는가? 약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 때문에 재앙을 당하잖아요. 7만 명이 죽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비로소 온역이 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본문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까지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은 시편 2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이 왜 이 성에 모였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적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에 넘겨준 이 일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때늦게 뒤늦게 생각해 내신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겠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관을 따라 힘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자 안 되겠구나. 희생시켜서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뒤늦게 그 생각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주신 세상 지도자들은 이런 핑계 댈 수 있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실행된 것이니 제 책임은 없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수용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악역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악한 역을 맡은 그 사람을 보고 진짜로 막 돈을 던지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말은 뭐예요? 그 정도로 영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에 충실하게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자신들의 책임이 벗어질 수 있는가, 면책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축소하지 않고 반대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위태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50대 50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추돌하는 일이 때로 일어나죠. 쌍방과실이 일어나죠. 70대 30, 때로는 50대 50 변상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신인협력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50대 50이 아니고요. 다 100, 100이에요. 물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가진 합리성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을 생각하면 자꾸 다른 쪽이 강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100%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면 돼요. 그 신비를 다 알아채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자세를 취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정과 선택을 알았지만 운명론적 자세와 태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성이 함께 작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킨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아요.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에 매우 격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을 쉽게 바꾸면요,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에 개입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진멸한다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끝을 맺는다, 종결 짓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끝장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번성게 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언약의 역사를 중단하고 모세를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지만 그 심판의 범주와 형태를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그 상황에 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 라고 어떻게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는 이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모세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로서니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자비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이 상황에 개입해 줄 것을 초청하는 말씀으로 이해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나 말리지 마! 할 때 이 말은 실제로 말리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나를 좀 말려달라 그런 의미도 때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뭐 한번 해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주의 백성.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주의 백성이라는 이 말 원래 문자적으로는 내 백성이에요. 너 백성. 그런데 하나님에게 함부로 너, 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말 성에 주의 백성이라고 온건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투는 7절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앞선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또 추적해 들어가면 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라는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아닌 모세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은 모세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절에서 주의 백성, 죄송한데요, 너희의 백성, 하나님에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마치 탁구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받아 넘겼어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때로 까불 수 있는 것은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자애로운 성품을 알기 때문이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세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아니, 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켰다는 이 단어는 원래는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동정을 갖는다, 슬픔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겪게 될 그 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참 슬퍼하셨다, 동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명예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호소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기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7장 아모스 7장 3절 6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다. 돌이켰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기도가 얼마나 효과 있는 은혜의 수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사용하는 초대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였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 말은 실제로 무너진 곳을 메우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용구예요.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이런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모세처럼 그 간극에 들어가서 깨어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무너진 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겠는가?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희희낙낙하고 놀러 다닐 그런 물론 간혹 놀러도 다니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지금 시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6.25가 왜 났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한국교회가 자유주의화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느껴지면 찡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도 편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국교회가 하고 총회에서 결정도 내렸어요. 그런 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인천 상륙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고신교단에 속한 원로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때 부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회개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어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기도하면 물론 내가 변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볼 때 도무지 바뀌지 않을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만능, 누가 그런 표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기도 만능. 기도가 만능입니까? 만능이 열쇠입니까? 열려라 참게 하면 다 열리나요? 모든 상황이 다 변화됩니까? 기도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나은 분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에 대해서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잘 진정시키고 달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화가 나신 나머지 깜빡 잃어버렸는데 모세가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아차 내가 아브라함에 한 약속을 실행해야 되지 이것이 생각나서 다시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에 부담과 위협을 느끼신 나머지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여요. 과연 그런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살살 달래면 분을 살살 가라앉히시는 그런 분인가요? 어떤 일을 잃어버렸다가 인간이 기억나게 하면 아차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약속한 바를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됩니까? 모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의 신비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 성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결정이었고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시기로 하신 화를 처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앞문을 완전히 닫아 거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뒷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비에 요구,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요청하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기도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을 심판하실 뜻을 나타내셨죠. 내가 이 일을 왜 숨기겠는가 그 사실을 알리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리신 그래서 이 모세의 독특한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아가 미래 교회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언약의 중보자가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공의에 따르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에 따르면 살 수 있다. 그 일에 누가 개입되는가?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말리거나 혹은 기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왜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심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공부 잘합니까? 그럼 기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의 목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위치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행복이 있지,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행복이 있는가? 절대로 행복은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 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줄 알지 않느냐? 제발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가 하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우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의 작정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아 70명이 차면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피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다니엘 9장 읽어보세요. 기도가 절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행동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는 도구지 작정과 예정을 변화시키는 지렛대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하는 수단이에요. 궁극적 뜻, 커튼 한 칸, 두 칸, 세 칸, 열 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커튼을 열어젖혀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바가 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확인하는 그 상황이 지금까지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 열어젖혀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마지막 상황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아, 이 겉에는 안 열리는 모양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다. 이게 바로 운명론주의자의 생각 아닙니까? 소혈의문답 98문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에 대한 지식 없이 이방 사람들처럼 무병장수, 불로장생,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달라. 기도 제목 들어보면 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기도했잖아. 아픈 사람 고쳐주시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헤아리면 그것만 기도하지 않죠.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고한 고집이 있고요. 타락한 죄성이 있고요. 습관적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기도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각 부서에서 부서 주관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집단적으로 대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면서 내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아, 당신이 쓴 글을 내가 봤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글을 실었더라. 그게 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려고 왔다. 아, 이분이 나를 개별적으로 아는구나. 인식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아니한 내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신학책 많이 읽으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기도하고 전도한 일에 개인적으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성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만을 생각하면 다른 쪽이 간과되는 실수를 여지없이 범하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주도적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50%나 한 20, 30%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의 뜻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도 바꾸어 가시지만 우리의 상황도 바꾸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증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용사로 잘 연단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